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룻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사무엘상 19장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했던 세 가지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죠. 다윗을 죽여라. 이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7절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다윗이 집으로 도피를 했는데 집으로 암살자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여갖고 와라. 이렇게 명령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지금 읽은 18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세 번째 모습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19장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사건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은혜를 다윗이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일단 18절에 보면 상황 설명이 나오죠. 다윗이 도피를 합니다. 라마로 가서 이번에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궁궐에 있다가 다음엔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가 집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제 집을 버리고 사무엘에게로 간 거죠. 사무엘에게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은 하나님 앞으로 도피처를 정하고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자기에게 사울이 했던 일들을 다 전해요.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나욧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게 해라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라 여기 있어라. 나랑 같이 있자 해서 함께 이제 거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19절에 보면 꼭 이렇게 일러 바치는 사람이 생겨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하매. 일러 바친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아마 뭐 그렇게 이야기하긴 했겠지만 기록을 놓고 보면 사울의 관심은 사무엘은 아니잖아요. 다윗에게만 관심이 있으니까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아,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 뒤의 행동들이 20절부터 쭉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전령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우리말로만 보면 무슨 소식을 전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앞부분에 집에 있을 때도 사울이 전령들을 보냈죠. 그때도 암살자들을 보낸 거였습니다. 그냥 칼잡이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서 이 전령들이 다윗과 사무엘이 함께하고 있는 곳에 왔는데 20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곳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러니까 전령들이 와서 다윗을 죽여서 목을 베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이 사람들도 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다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또 사울에게 알려줘요. 이렇게 알려줬다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성령 충만 받고 예언하는 전령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사울에게 아 우리가 갔다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은커녕 우리도 다 변화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서 전해준 것이 아니라 이 전령들이 아직 사무엘에게 함께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아, 나는 사울에게 다시 못 가겠다. 그래서 그냥 각자 집으로 돌아갔거나 했을 때에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사실을 사울에게 또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지만 이렇게 일러바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또 알려주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또 다른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들도 예언을 했어요. 20절 중간에 보면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만 그들도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령들을 보냅니다. 22절부터 보면 이 마지막으로 사울이 자기도 가요. 안 되겠다. 전령들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부에는 큰 우물에 도착해서 묻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사실 이거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때 보면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꼼꼼한지 모르겠어요. 죄지으러우면서 사실 다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와서 확인을 또 하는 거죠. 사무엘 다윗이 여기 있는 거 맞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라마나에서 있다. 이 소식을 듣고 가는 겁니다.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갔는데 이 가는 중간에 벌써 이미 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23절에 보면 사울이 라마나에서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 라마나에서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했다. 여러분들 혹시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뭐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성령 충만한 모습들을 많이 보기도 하니까 우리가 사실 이 사울이 성령 충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요즘에도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걸어가면서 길거리에서 막 예언하고 이거 흔한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 이 사울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크게 변화한 거예요. 길바닥을 걸어가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4절에 보면 그러니까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다. 심지어 사무엘 앞에서도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무엘 앞에서 예언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옷을 다 벗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남살스러운 장면이죠. 뭐 때문에 옷을 벗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전령들은 다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울만 유독 이렇게 옷을 벗었고요. 굳이 이렇게 옷을 벗어야만 예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옷을 입고 예언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옷을 다 벗기셨다고요. 그래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속담이 생긴 거예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생겼다. 이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일단 사울이 취했던 행동이 갖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지금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이 행동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우선 사울은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한 번 죄 지으려고 했다가 실패하니까 포기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반복합니다. 이게 죄 짓는 사람들 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참 악한 습성이에요. 반복합니다. 내 욕심대로 이루기 위해서 내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실패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러면 왜 안 됐는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가 생각했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이 강한 나머지 자기가 죄를 다 지을 때까지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죄를 짓는 것인지 내가 죄를 짓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사울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했을 때만이 아니라 죄를 짓는데 죄 짓는 것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깨닫고 그만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참 이게 뭐 부적절한 얘기기는 하지만 가끔 제가 주식 투자하는 이야기를 하죠. 주식 투자하다가 돈 5천만 원 날렸어요. 다시는 하면 안 되겠죠. 문제는 어디 있는가? 주식 투자를 해서 1,000,000원을 벌었어요. 또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악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항상 실패했을 때도 반복해서 하고 성공했을 때도 반복해서 하고 이게 참 악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인 거예요. 사울의 모습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죄는 반복해서 저지르면 안 됩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이번 딱 한 번만 이렇게 하겠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딱 한 번만 하겠다는 생각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고범죄에서 나를 건져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가 고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무의식적으로 아, 나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의지를 갖고 한 게 아닌데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죄들조차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죄를 짓겠다고 자기도 칼을 차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두 번째로 사울이 했던 행동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사울이 칼찬 사람들을 보내고 있나요? 이거는 딸의 집에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직장으로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 앞에 이 칼을 찬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서라도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지껏 보면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었죠. 딸이 살고 있는 집에 암살자들을 보냈죠. 그러니까 사울이 죄를 지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알건 말건 신하들이 알건 말건 자기 딸이 내가 죄짓는 모습을 보건 말건 개의치 않고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하나님 앞이건 말건 내가 그것도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이거 앞으로 어떻게 막습니까? 가로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울의 마음 안에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백성도 두렵지 않아요. 자기 가족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행동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사울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으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참 이런 참 악한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할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차고 넘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경거망동하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또 경고도 없고 두려워할 아무 이유도 없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서 막 날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자꾸자꾸만 악해지고요. 자꾸자꾸만 추해지다가 지금 가장 추잡한 모습이 되는 가장 악한 모습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떤 모습으로 건지시고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사울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모습이니까요. 이 부분이 제가 은혜를 받는 혹은 마음에 간절히 소망을 품게 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뭐 칼을 사용하시거나 돕는 무리를 사용하시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가령 전령들이 왔을 때에 어디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칼을 휘둘러 하고서는 그 사람들을 나아가서 칼싸움을 해서 무찌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용하신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울이 보낸 암살자들이 변화를 받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죄를 지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고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원수들조차 은혜를 받게 하시고 원수들조차 변화를 받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편으로 이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나를 못 살게 굴던 원수들 그들이 다 심판을 받고 망하고 죽고 이래야 속이 후련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사울도 사울이 보낸 전령들도 다 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지껏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크고 놀란 은혜를 받아서 변화받은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독특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구약성경 전체 통틀어서 이와 같은 장면이 또 있을까? 거의 없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기름부음 받았을 때 그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언하고 했던 그 장면 이후에는 사울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울이 가장 극악무도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도리어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다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끝내 하나님을 등지는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이 모습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또 있습니다. 한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들을 보냈잖아요. 자기 자신도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전령들은 그리고 사울은 다윗의 근처에 얼씬도 못합니다. 다윗 근처에 찾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죽이는 거 그만두고 만나야 죽일 거 아닙니까?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저 멀리서부터 다윗에게 얼씬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사울이나 전령이 찾아와서 다윗의 몸에 손을 대고 다윗을 칼로 죽이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에 성령을 받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안 하시고 저 멀찌감치부터 사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길바닥에서 걸어올 때부터 성령 충만을 받게끔 변화받게끔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다윗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모습인데요.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러 찾아오다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예언했냐면 옷을 다 벗고 예언을 했습니다. 왜 옷을 벗고 예언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입고 예언해도 되잖아요. 뭐 옷을 벗어야만 예언이 됩니까? 뿐만 아니라 3일 앞에서 하루 종일 하루 밤낮을 옷을 벗은 채 지냈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옷을 입고 있든 벗고 있든 효과가 있다면 역할을 하는 게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칼을 차고 오던 사울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신 거죠. 옷을 벗었으니까 옷을 벗은 상태에서 칼만 차고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갖고 왔던 칼도 손에서 내려놓은 겁니다. 옷도 벗은 겁니다. 여지껏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다윗이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장면은 다윗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칼을 차고 사람들을 보내고 칼을 차고 직접 찾아와서 너 네 목을 겨누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라. 내가 원하면 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역사하면 그들의 손에서 칼이 다 떨어지게 만들고 그들이 심지어 네 앞에서 옷을 벗고 다 모든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장면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칼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9장에 나오는 사건들 중에 이 본문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핍박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받는 사람이 되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고 그 결과 핍박받던 사람,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는 참 이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우리 삶에도 이런 귀한 은혜들이 차고 넘쳤으면 항상 이런 바람을 갖곤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모교회에 나중엔 교회 출석하시고 집사님이 되신 차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부인 되시는 분은 열심히 기도하시는 권사님, 남편은 맨날 술만 먹고 막 교회 와서 행패를 부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항상 교회 와서 철야하고 교회 와서 금식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꾸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어느 날은 술을 먹고 집에서 부인한테 애들한테 교회 가지 마라 막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은 술을 먹고 와가지고서는 목사님 댁 앞에서 사택 앞에서 교회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길거리에서 사람들 다 듣는 데서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거예요. 이 마무개 목사 김아무개 권사 내 마누라 내놔라. 왜 내 마누라를 네가 끼고 사냐. 이러고서는 길바닥에서 막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전우좌우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가 교회 여자랑 바람이 난 거야 뭐야 어떻게 했길래 남편이 와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창피한 노릇인 거죠. 그리고 얼마나 그 권사님은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결국 그 남편이셨던 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가끔 그 얘기를 한다고요. 술 먹고 목사님 집 앞에 와서 행패 부리던 그 사람이 이분이십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그렇게 행패 부리는 일 없이 그렇게 창피한 일 없이 참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참 제일 어려운 과정을 거친 거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핍박하고 행패 부리던 사람에게 참 예수님 믿는 마음 주시고 또 교회 나와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변화시켜 주셔서 결국은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주셨죠. 그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또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신약시대에 오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불행하게도 사울은 지금만 예언을 합니다. 조금 지나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모쪼록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날 때 주님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어떤 종류의 구원을 예비해 주셨습니까? 늘 소망하는 마음 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다윗이 받았던 이 세 번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건 환경이 되었건 문제가 되었건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모습들, 은혜 받은 문제들로 변화받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주님 앞으로 피했지만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놀라운 구원을 주님이 예비하신 것, 그것도 우리가 또한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누린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사람, 무엇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것들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고난과 어려움이 되었던 문제가 도리어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베푸는 형통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는 또 우리를 힘겹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도리어 은혜받고 함께 더불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